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예,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94년도에 상영됐던 그 라이온 킹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지난주에 3D로 이렇게 리메이크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예,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94년도에 상영됐던 그 라이온 킹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지난주에 3D로 이렇게 리메이크 돼서 그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6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벽 재건의 시작점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동생 하나니에게서 들은 예루살렘의 비보를 듣고 니에미아가 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바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니에미아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니에미아 2장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설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왕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유대 우리 동포들이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왕이 그의 요청대로 그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조서도 이렇게 주고 써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곽과 성문을 지을 목재들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요구했는데 그것들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보너스까지 느헤미야가 받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친위대를 느헤미야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자기의 친위대를 보내줍니다. 대페르시아 제국의 친위대를 건드리는 자는 그 1500km나 되는 거리를 갈 동안에 많은 위협이 있겠죠.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5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귀환을 했고 2차 때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귀환을 했는데 지금 3차 때는 느헤미야 혼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왕의 친위대가 에스코트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뜻밖의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떠날 때가 니산월입니다. 지금 캘런더로는 3, 4월 그 사이이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은 것이 엘룰월입니다. 요즘 달력으로 하면 8월, 9월, 9월 사이인데 52일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지은 것 빼고 그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1500km 되는 거리 서울과 부산 왕복 두 번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어떻게 보면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소망을 품고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도록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밤에 일어나서 몇몇 아마 그 왕의 측근 왕이 같이 보내준 그 친위대 호위 군대 장관과 함께 아마 이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가다가 자기가 탄 말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막혀버린 성벽.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성벽 사진을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느헤미야가 건설한 재건한 성벽의 사이즈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이 맨 가운데에 있는 그 선이 지금의 예루살렘의 크기고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오른쪽으로 조금 더 크게 확대한 것이 느헤미야가 재건을 한 52일 동안에 만든 이 성벽의 크기입니다. 약 3만 7천 평이 되고요. 그리고 에이커로 하면 30에이커 정도인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건축을 해본 분들이라면 또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건축을 해본 분들이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사 기한대로 되는 경우가 참 드물고, 그리고 교회 건축 때도 보니까 너무 추우면 또 콘크리트를 부을 수 없어서 딜레이 되기도 하고, 언제까지 성벽이 재건된다, 이렇게 언제까지 건축이 마감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고, 당연히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딜레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나올 만한, 어떤 매뉴얼대로 했을 때 나올 만한 이 사건이 이 구약 느헤미야 말씀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된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상황이 돌발 변수가 안 생기고 그냥 쭉 이렇게 됐어도 사실 어려운 건데, 그런데 이 성벽 제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네모 박스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도비야. 도비야, 그리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있고, 밑에는 아랍 사람 게셈. 이 세 사람들이, 이 중에 대빵은 산발랏이고, 그 다음에 그 참모처럼 도왔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이 도비야는 그 원래 암몬 족속이었는데, 그 유대 귀족들과 귀한한 유대 귀족들의 딸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다 귀족의, 그러니까 유다 백성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섞이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산발랏,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산발랏을 도와서 그 유대 민족들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그런 일을 도비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6장, 본문 6장 19절 말씀에도 이 끝까지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자가 이 도비야와 연루된 사람, 도비야에게 편지, 도비야의 편지에서 도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이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산발랏과 그 적재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면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 같이 사는 그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착취를 당하기 쉽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 성벽이 재건이 되면 자기들이 더 이상 이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합니다. 뇌물을 주고요. 또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줘서 성벽을 재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거짓말로 술수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근데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면 유대 민족들의 보호막 울타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왕의 친위대를 같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무력으로는 어떻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말로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느헤미야가 반란을 꿈꾸고 있다라고 그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나와 만나자. 음해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거부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또 마지막 편지에서는 일부러 편지에 봉인을 하지 않고 내가 반란을 꿈꾸는 줄 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때 당시에는 편지를 씰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 원래 관례에 있는데 이 산발랏은 이제 사람들이 읽으라는 거죠. 거기다 거짓 정보를 적어놓고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 이 정보를 편지의 내용을 적어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계속해서 술수와 거짓말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의 산발랏의 전략을 보면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번번이 거짓말로 위협함으로 우리를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죄성을 묵상하게 하고 우리의 실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왕의 친위대가 있으면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이 직접 해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두루다닌다는 얘기는 사실은 힘이 없는 사자인 것을 얘기합니다. 힘이 있는 사자라면 그냥 먹잇감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냥 한 발에 그냥 먹잇감을 잡아채면 됩니다. 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먹잇감이 사냥감이 도망가면 따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겁을 먹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잡아먹으려는 그 사자 사단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되고 두려워하도록 그 두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계속해서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사단의 속임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 왕의 친위대로 이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그 거짓과 속임수를 깨달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계속되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러한 위협과 조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도 바쁜 와중에 일꾼의 절반은 창을 잡고 이렇게 경계를 섰고 그리고 밤에는 화수를 봐야 했습니다. 우리의 절반은 창을 잡고 그리고 보초를 쏘고 우리의 절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돌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고 또 긴장과 불안 속에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이렇게 지켜야 했습니다.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 낮에 이렇게 열심히 세워놓은 곳을 또 밤에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면 이 공사가 헛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고 그리고 또 지혜를 발휘해서 그 자기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도 근거리에서 일을 하고 밤에도 지키기 쉬울 수 있도록 자기 가족들과 자기 아내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모티베이션 하는 그 지혜를 또 느헤미야가 발휘했습니다. 이 불편하고 긴장되는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서둘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품고 왔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정말 성벽 재건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집을 위해서 힘껏 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인간의 그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 그 거짓 위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외부적인 이런 위협과 이런 그 조롱 속에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부 갈등이라는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네,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의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가난한 유대인들이 막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 형제, 그 중에 조금 유대 귀족이 됐던 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동족들을 어떻게 보면 착취한 거죠.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땅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담보 잡았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딸이 정말 종이 돼버리고 아들이 종이 돼버리고 성벽은 재건해야 되고 계속해서 가난해서 배고프고 힘이 없고 그리고 가정의 상황들, 딸이 종이 되는 상황에 마음 편히 일할 그런 성벽 재건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부적인 갈등이 같이 지금 한 힘을 합해야 해서 성벽 재건에 몰두해야 돼도 시원찮을 판에 같은 유대 귀족 중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 귀족들이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주는 일.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돈을 부어주긴 하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도 사정이 있었겠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리고 남들도 다른 사람도 저쪽 귀족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런 일이 이자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난의 그런 악의 악순환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자를 받고 있는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먼저 불러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깊이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퍼블릭하게 그 사람들의 그 폴트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퍼블릭하게 얘기를 해서 이 상황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자들은 일부 돈은 또 돌려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발적으로 5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자발적으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례대로 관례대로 전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도 받고 그 유다 총독,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지방세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지방에서 우리 민족에게서 받는 그 세금은 받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는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땅을 빌려주었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자를 받지 않기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그냥 정부로부터만 그렇게 그 세금을 가지고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적인 그런 상황들, 내부적인 갈등들이 극복이 되고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그 영화의 그 첫 장면으로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됩니다. 지난 52일 동안 이렇게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외부적인 그런 외압도 있었고 조롱함도 있었고 이런 위협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목에 한 대로 52일 동안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2일 동안의 기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누구보다도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처음에 왔을 때 성벽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무너져 있고 정말 그 돌무더기가 온전치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운 상황 그리고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돌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문제들을 닥칠 때 그것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태스크를 브렉트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것들을 가져감으로 그래서 너무 바빠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마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곳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 삶으로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들을 만나든지 그것을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대학 청년부 시절에 그 인도로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9일 동안 저희가 그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울리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over 2,000, 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런 헌신, 믿음의 고백이 영혼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일정이 뭐였냐면 주일이 낀 날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한 7일 정도 전도를 할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1시간 정도 그냥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점심 먹고 예배 찬양 잠깐 드리고 그리고 전도를 또 한 시간을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녁에는 그냥 집회를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 200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심지어 그때 조롱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때 IMF 직후였기 때문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조롱을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너의 나라가 상황이 이런데 여기까지 와서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정말 많은 기적들을,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것은 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정말 무너져 있어서 이것을 자꾸 세우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그런 공격, 그리고 내 안에 갈등으로 인해서 그냥 방치되어 버린 그 성벽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 힘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분들,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심바 어린 사자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냥 세상 것을 쫓아 세상의 소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 사단의 전략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인 것을, 어떤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다시 재건해야 될 그 성벽은 어떤 것입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조롱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임을 온전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